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는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부터 3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으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37절까지 읽었습니다. 요사이 세상이 참 많이 변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양의 때가 되면 형제 자매님들도 한 자리에 모여서 교제도 가지고 또 말씀도 듣고 그래 하지만은 저희들도 이제 사역자들도 그동안 이제 못 보던 분들 있잖아요. 지역이 달라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은 뭐 솔직히 말해서 영적인 것보다도 세상 이야기도 많고 또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고 근래 들어가지고 뭐냐 하면은 말세된 이야기가 은근히 이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여러분 베트남에 눈이 온 거 아십니까? 베트남에 눈이 왔다. 그러니까 목사님 아프리카에도 눈이 왔대요. 이제는 눈은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지만은 사면팔방으로 지가 가고 싶은데 이제 다 가는 거예요. 전에 눈은 여러분 한국이나 북쪽의 추운 지역에 가는데 이제는 그것도 구분 안 하고 지 멋대로 살아요. 네. 세상이 그래 많이 변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신문을 보면서 뭘 봤냐면 아프리카에 주둔하는 중국이 이제는 아프리카에 서서히 손을 떼고 이제 중동 지역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북만 남았다 하고 세계가 이제 조금 이제 안정된 분위기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중국이 중동 지역을 진출해 가지고 이제 중동 지역 국가들하고 이제 뭐 경제적으로 협정을 맺는 거죠. 아프리카에 진출할 때 내가 너 나라에 빚 다 갚아줄게. 너 나라에 있는 자원들 좀 우리 가져갈 수 있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빚도 갚아주고 아프리카에 있는 자원들을 가져오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야, 중국 사람 확실히 왕성한 기질이 있구나.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아프리카를 좀 돌보질 않는다. 빚 얼마 갚아주고 나리만은 몇십 배 더 가져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자꾸 멀어지니까 중동 지역에 진출을 해가지고 이제 경제적으로 서로 이제 돕자.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쭉 읽으면서 처음에는 경제적인 면으로 이제 함께 하다가 어느 위치에 딱 도달하면은 군사적인 위치로 이제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힘을 잃었고, 이제 미국도 힘을 잃었는데, 이제 중국이 와가지고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하고 이제 군사적인 협정을 맺고, 여러분 경제적인 협정, 이제 그게 뭐, 그건 뭐 대단하냐,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9장에 보면은 2만만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2억인데 2만만은 2억이잖아요. 2억이라는 군대를 중국에서 이제 특수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머자나서 중국하고 군사적인 협정을 맺은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붙으면 그 2만만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아마겟돈 전쟁인지 하여튼 뭐 무슨 전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런 기사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뭐 베트남에 눈이 와가지고 뭐 대단한 거냐, 우리는 겨울철 되면 뭐 늘 오는 건데 뭐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중국이 중동을 진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느냐 하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도 주님 앞에 참 감사한 게 주님이 저희들 선교회를 들어서 또 교회를 들어오셔서 작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일들을 쭉 보면은 10대 뉴스가 전부 다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제 뭐 이북도 여러분 정세가 급변해가지고 언제 어느 때 뭐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뭐 정보청에서는 뭐 한국하고 뭐 이 남한하고 전쟁을 한다 이카는데 저도 전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편안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편안하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 수 있는 날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 뭐 수양에 모여가지고 제가 오르다 보니까 나는 시온성을 향해 그 노래하는데 어떤 사람 육자배기로 노래한다고. 어, 왜 길게 빼냐. 아주 가볍게 하지. 그러니까 막 그 별로 우습지도 않은 그 이야기에 여러분들 기뻐하는 걸 보면서 야,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즐겁고 열려 있구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 진짜 이런 분위기,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제가 그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좀 우리가 이 편안한 이 시기에 신앙생활에 좀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겠다. 저희들이 배고픈 시기 1960년도 조금 70년 초반에 그때는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님도 아침 식사를 하시면 점심 때는 메뉴가 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제 나환자촌에서 복음이 전거되면서 양계장을 하시는 형제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부화장이 요새 이 병아리 계란을 가져 부화를 하는데, 목사님 쌍난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이거 드세러 오세요. 드시러 오세요. 그러면 막 그 전화가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는 거예요. 야, 오늘 또 계란 실컷 먹는다. 쌍나는 보면 노른자가 두 개 있잖아요. 막 계란 하나가 오리알 만에 큰 건데. 가면은 소쿠리에 이만큼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거나 밑으로 내려간 거나 거의 비슷할 정도로 이렇게 쌓아서 한 소쿠리 갖다 놓고 계란을 먹는데, 한 개, 두 개, 세 개, 다섯, 일곱 개 먹을 때는 옆에 사람 돌아볼 여가가 없어요. 그러다가 여덟 개쯤 되면 슬슬 돌아보다가 뒷짐도 지고 한숨도 좀 쉬고, 열 개쯤 먹고 나면은 조금 이래 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야, 김치 없냐? 김치나 그 왜 겨울철에 그 동치미 있잖아요. 그것 좀 없냐? 김치가 나오면 또 한 두 개 더 정도 먹는데, 일곱, 여덟 개 먹을 때까지는 괜찮아요. 일곱, 여덟 개 넘어가면 코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이상한 냄새가 자꾸 나요. 그래도 이제 그건 이제 그 이상한 냄새를 이제 꺾어야 되죠. 왜냐하면 언제 이렇게 포식할 때가 있겠냐. 이제 그게 이제 걱정이죠. 그러다가 이제 김치가 오면 한 두 개 더 뭐 열두 개 먹으면은 여러분 막 배가 진짜 막 고생을 좀 하죠. 그래도 마지막 올 때 한 개 더 먹어야 돼요. 왜냐, 내가 너를 또 언제 대면할 수 있으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수양에 와가지고 즐겁고 기쁘게 말씀도 듣고, 여러분, 교제도 하고, 여러분, 언제, 어느 때 또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수양에 가져주는 시간이 있느냐 생각해 보면은, 진짜 너무 급변하니까. 여러분, 눈이 오면은 예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1년 전에 내가 베트남에 1년 후에 눈이 올 테니까 그걸 위해 준비. 요 사이는 예복하는 게 없어요. 일기예보가 제일 많이 틀린데 요 사이가. 지멋대로 오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세가 급변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는데, 그게 맞춰서 우리도 어느 정도 즐겁게 살려는지, 앞으로 수양을 몇 번 하려는지, 그런 것도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이번 수양에는 뭐 별 문제 없겠죠. 그래서 이번 수양에 우리 실컷 드시고 마지막에 한 개 더 드시고 그 다음에 두 개는 호주머니에 비상양식으로 넣어가지고 가시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미얀마에 계신 김대인 선교사님이 댕기에 걸렸습니다. 그 참 무서운 병이죠. 어느 날 우연히 이제 인터넷 이제 들어가 보니까 전국에 있는 형제자매들, 사역자들 미얀마 김대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댕기에 걸렸습니다. 야, 이거 잘못하면 죽는데. 뭐 저도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형제 자매님들 미얀마 김대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그 일을 대하면서, 여러분, 미얀마에 계시는 김대인 선교사님이 모기에 물려가지고 댕기에 걸렸습니다. 거기에 그대로 계시지 아니하고 필리핀에 가서 남경연 목사님, 선교사님께서 전에 한번 댕기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돌아왔잖아요. 막 혈색이 막 시큼해지고. 목사님 우연히 필리핀에 전화를 하셨는데, 그래, 그, 뭐야, 남경윤 성사님 그 아들이, 제가 전에는 이름을 알았는데, 걸려와서 잊어버렸어요. 전화를 받더니만은, 너 아버지 어디 있냐? 목사님, 우리 아버지 병원에 계세요. 왜 병원에? 섬 전도 갔다 오시다가, 모기한테 물려 댕기에 걸려 얼굴이 시큼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어느 병원이냐? 전화를 끊고 국제 전화로 수소문 해가지고 병원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몇 호실에 있는 남경연 선교사 바꿔달라 사모님 받으셨잖아요. 이제 그 순간은 뭐 한 5분 길어야 이제 한 10분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목사님의 마음에서는 굉장히 막 급하고 바쁜 거예요. 뭐냐면 상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앞으로 이 선교사를 남경윤 선교사 어떻게 거기서 끌어내서 우리 선교회에 빛이 되도록 할까. 사모님 전화를 바꾼 거예요. 그래 사모님이 목사님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댕기에 걸려 거의 죽기 직전인데 막 울면서 그러니까 목사님 막 야 딸치지면서 진짜 울 일이 생기면 좋겠느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목사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전해 주신 거예요. 내가 남경연 성에서 댕기에 걸렸다는 걸 들었다. 그 5분 전인데 내가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 한번 물어봤다. 주님, 남경윤 선교사를 필리핀 보내셨는데 왜 필리핀 보냈습니까? 댕기에 걸려서 죽으라고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야. 내가 왜 댕기에 걸려서 죽도록 그러게 그런 것도 한국에서 죽으러 가지? 응? 뭐한데 그 필리핀까지 멀리 와서 죽어 한국에서 오면 훨씬 편한데. 목사님 주님 앞에 뭐라 나는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남경윤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필리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셔서 필리핀에 보내신 줄 알고 있는데 주님도 그렇습니까? 맞아. 바로 그거야. 목사님이 주님과 대화를 끊으신 거예요. 남경윤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가 보니까 남경윤 선교사 안 죽는다 하더라. 왜? 필리핀에 할 일이 많은데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리핀에 보내셨는데 그것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남경윤 선교사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안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때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돌아가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말라고 너 주님도 곁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지금까지 여기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형제자매들이 뭐냐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당신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환난과 고생을 임한다. 잘못하면 죽을란지 모른다. 이 띠 이게 누구 거냐? 그건 내 거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띠 임자 이거 어려움을 당한다 고생을 당한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 갈란다. 왜? 여러분 다녀보니까 각 곳에 다녀보니까 여러분 유대인이나 아니면 이방인들이나 복음을 전해보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고 기뻐하는 걸 보니까 너무 좋은데 예루살렘에 안이하게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 또 율법 속에 빠져서 사는 잘못된 사람들 내 그들에게 가서 고생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설령 죽을 지경이라도 나는 거기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주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싶다. 그래서 어거지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주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잖아요. 여러분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막 어려움도 당했죠. 뭐 멜리데 섬에 가서 독사한테 물리고 막 그런 일 당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왜 안 죽느냐? 그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었어서. 여러분 그를 향한 주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바울이 죽으면 그 뜻이 죽어버리잖아요. 주님이 그를 들으신 거예요. 제가 남경민 선교사가 댕기에 걸려도 목사님께서 남 선교사 안 죽어 너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사모님이 전화를 끊고 선교사에 가서 여보 목사님이 말씀했는데 당신은 안 죽는다 하더라. 그래? 남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면 내가 안 죽겠구나. 그 시험부터 댕기가 다 나은 거예요. 김대인 선교사 댕기 걸린 거예요. 목사님이 남성교사님 댕기 걸렸을 때하고 김대인 선교사 댕기에 걸렸을 때하고 보니까 천국에 있는 형제자매들 사역자들 기도합시다 해놓고도 별로 마음에 안 쓰시는 것더라고요. 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남성교사 이거보다 더 했어. 이거보다 더 해도 거기서 건졌는데 이게 무슨 문제야. 저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수십 번 들었죠. 거창에서 대우 가시다가 잡이 없어서 들으셨죠? 여러분 거창에서 대구로 가시다가 차비가 없는데 출발하실 때부터 차비 없었죠. 집에서 가방 들고 나오실 때 그러니까 장팔리에서 버스 정류소까지 거창까지 8리래요. 10리는 안 되고 거기까지 오면서 무슨 생각은 안 했겠어요. 오만 생각 다 하셨겠죠. 결론은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 있지만은 내가 그래 안 하겠다. 재정 맡은 형제가 거창에 있는데 거기 가서 차비를 이야기하면 줄 수도 있는데 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공급받고 싶지 않다. 이번에는 그래 되지만 다음에 또 이런 문제 있으면 또 어떻게 되냐? 그때 또 가서 구걸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왜 그래 비굴하게 그렇게 살아? 나 그렇게 못 살겠다. 뭐 선을 다 끄신 거야. 여러분 목사님이 군에 가셔서 장갑 잊어버린 거 기억나시죠? 장갑을 잊어버린 거예요. 거창 가는 대구 가는 버스비나 장갑이나 똑같은 게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은 어느 무엇도 난 취하고 싶지 않다. 마음의 선을 딱 그은 거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참 귀한 게 뭐냐면 동일하게 너희들도 주님이 허락지 아니한 것 주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 인간으로 말미암은 것 그거 다 쓸데없다. 그거 취하면 취할수록 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 일본에 한 4, 5년 가까이 일본에서 이제 있다가 미국으로 갔었잖아요. 이제 형제 자매들이 조금 늘어나면서 유학생 형제 자매들이, 형제들이 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일본도 그래도 선교잖아요. 미국은 뭐 이 동쪽에서 서쪽까지 가려 그러면 뉴욕에서 LA까지 가는데 비행기로 6시간 걸리잖아요. 여기서 일본 가는 거 3배죠. 여러분, 동부에서 하와이까지 가면 12시간 걸립니다. 여러분, 동부에서 괌까지 가면은 18시간 내지 20시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를 한번 돌아가면 비행기로 20시간을 가야지 가는데, 여러분, 한국하고 일본하고 2시간 거리지만은 그것도 선교라요. 그러면 한국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왜? 그래서 제 마음의 생각이 뭐냐면, 우리 형제들을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또 장가들 나이도 됐고, 내 마음에 장가를 들여가지고 한국에 있는 좋은 자매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우리 교회 오면은 자매도 하나 늘고, 그 자매로 인해가지고 한국의 신앙이 일본에 전달이 되면 일본 교회가 안 좋겠냐.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뭐야, 지극히 악당하죠.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목사님, 어느 형제가 아무개 형제 장가 하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형제가 참 좋고 복음을 향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지금보다도 결혼을 해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역자들 그런 그 뭐야 이야기 맞춰서 하는 거는 딱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결혼을 시킨 거예요. 저는 기대가 부풀었죠. 야, 이 자매 오면 일본에 있는 교회가 좋아지겠다. 근데 왔어요. 제가 그 자매 오고 나서부터 생각한 게, 야, 왜 세관을 통과 안 했느냐. 세관을 통과하면 가지고 가야 될 것, 가지고 와서 안 될 것 있잖아요. 가지고 가서 안 될 것은 떼놓고 가고, 가지고 갈 것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세관을 통과하면 그냥 와서 그런지 안 가져와도 될 걸 엄청 많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부터 막 문제가 생기는데, 막, 뭐, 이거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막, 굉장히 어렵게 문제가 생겨. 교회가 막 혼란스럽고, 막. 근데, 저는 그러고 나서 미국 갔다 와가지고, 미국 가고 그러냐, 한 20년 넘게 흘렀지요.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한 2, 3년 전에,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고, 아, 형제 자매들 찾아다니면 나를 비난을 얼마나 하는지, 응? 뭐, 어떻고 저떻고, 뭐,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야, 인간적인 방법을 하는 거. 주님이 이거 뿌리 뽑으려고. 없다고 생각하지, 이젠 끝났다고 생각하지, 다 됐다고 생각하지, 다시 들춰 내가 그 문제를 일으키는 보면서, 야, 이게, 이게 진짜 우리가 해서 안 될 것이다. 저는 목사님이 장갑 그 문제, 뭐, 그것 때문에 뭐, 찹쌀떡도 많이 드시고, 뭐, 좋은 점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거창서 대구까지 가신 차비 문제, 이런 걸 보면서, 너희들도 좀 선을 좀 꺼라. 이거는 가까이 해서 안 될 것. 이 방법으로 살아서 안 될 것, 이 방법으로 살아야 될 것. 두 번째, 남대인 목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김대인 선교사님의 댕기 걸렸는데, 너는 어떻게 결정내리냐? 네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네가 결정을 내리느냐? 주님이 결정을 내리느냐? 여러분,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쳤냐면은, 나도 기가 막히더라. 남경윤 선교사가 뱅기가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다 만약에 죽었다 하자, 그 사모가 혼자 있는 걸 보면 볼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목사님 마음에? 응? 주님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거 하나 못 건지고 그냥 막 가슴이 막, 응?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은 얼마든지 자기 생각 속에 빠질 수도 있고, 자기 방법으로 일을 처리할 수도 있고, 뭐 그러면 빨리 한국으로 나오느라 뭐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래 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죽으라고 필리핀 보냈습니까? 남성자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리핀 보냈습니까? 단판을 낸 거죠. 주님께 받은 해답, 목사님 그대로 갖춰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보니까 주님은 너를 죽으라고 필리핀 보낸 게 아니더라. 김대인 선생님 댕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뭐 댕기야, 곧불이지. 응? 남경윤 선교사 봐, 그것보다 더했어. 이건 문제 없어. 제가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 주님 앞에 감사한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보내는데, 많은 선교에서, 세계에서. 여러분, 나이로비, 케냐의 나이로비는, 케냐는 선교사들이 오는 돈, 쓰는 돈, 그거 가지고 먹고 산다 할 정도로. 관광 수입이라 할까, 뭐 선교 수입. 그걸로 이제 케냐가 유지되잖아요.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이 케냐를 못 벗어나, 저 나이로비를 못 벗어나는 게, 나이로비는 선선하기 때문에 말라리아가 적고 모기도 적고, 조금 더 나가면 모기가 막 극성이라서 선교사들이 말라리아 한번 걸리면은 두 분 걸리기 전에 다 떠난대요. 그런데 저희들 교회 간혹 이제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 오시는데, 그래 어떻게 지내십니까? 혹시 말라리아 좀 어려움 안 당하십니까? 문제 없습니까? 아, 목사님 말라리아 걸렸습니다. 며칠 동안 좀 뭐 앓고 머리도 아프고 뭐 그랬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말라리아는 아무 문제가 안 되네. 진짜 곧불모도 못해요. 여러분, 다른 선교회에서는 말라리아가 겁이 나서 선교를 못 하는데, 우리는 이제 말라리아는 끝냈고 댕기로 올라갔는데, 이 댕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에게 당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프리카나 열대 지역에 가서 제일 심한 병이 댕기라 하는데, 그거 우리가 완전히 정복했잖아요. 여러분, 댕기 한번 걸려봐요. 댕기에 걸려가지고 피가 썩어가지고 시커매가 목사님 앞에서 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끝이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곧불만 못해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걸 허락하셨다. 네 스스로 결정하지 마라. 네 스스로 결정하는 그 모두가 다 멸망이고 고통이 있는데, 결정은 주님께 맡겨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따라서 네가 살아야 되지. 목사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세계를 많이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어떤 때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 누가 결정했어? 누구의 결정이야? 나는 내 일이 내 앞에 있어도 내가 결정을 한 번도 안 했다. 교회도 안 맡겼지. 아들 장가 드리는 것도 내가 교회에 맡겼지. 내가 안 했다. 여러분 간증 여러분 들으셨죠? 나는 수시로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결정을 기다리고 주님 앞에 대답을 묻고 그래야지 그 결정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면은 우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결정했으니까. 내가 그래 하지 말라고 몇 번 이야기했냐. 그래 하지 말라고. 신앙이 귀한 게 제가 오늘 여기에 사도행전 4장을 읽었습니다. 36절에 보면 여러분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여러분 레위인이 레위족속이 어디서 태어나야 됩니까? 잘나나 못나나 유다에서 못 태어나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야 되죠. 그렇죠? 유다나 이스라엘 중에서 열두 지파 안에서 이제 분배해 준 그 땅 위에서 레위족 속이 살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바나바 아버지하고 바나바는 어디로 갔어요? 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것처럼 이 사람들은 구브로로 내려간 거지요.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거,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뿌리를 박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37절에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여러분 밭이 있다는 말은 집이 있다는 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집이 있고 밭을 사지. 여러분 집도 없으면 밭 사는 사람은 거의 드물지요. 그런데 집을 가지고 밭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구브로에서 정착했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에 정착해야 되느냐. 말은 잘하지요. 네가 네 생각에서 정착할 거냐 네 지혜에서 정착할 거냐 너에 속한 것에 정착할 거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거냐.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 참 감사한 게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들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 이 바나바가 어느 날 오순절날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든지 1년에 네 번씩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러니까 막 그래서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다른 날은 뭐 유월절에도 나오고 뭐 무교절에도 나오고 또 아니면은 뭐 뭡니까 그 맥추절에도 나오고 여러분 수장절 이런 때 나왔는데 아마 이날은 오순절날 이제 구브로 사는 바나바가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예루살렘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열두 제자들이 전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전도를 하잖아요. 그 광경을 바나바가 본 거예요. 바나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구브로가 좋아서 구브로에 살았고 구브로에 정착했는데 이스라엘보다 구브로가 낫다 그래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오순절날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서 바나바가 깜짝 놀란 게 죽었다고 생각한 끝이 났다고 생각한 그리스도가 이제는 열두 제자에게 임해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뭐라고 하냐 예루살렘에 전하는데 그때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두시고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자 여기에서 이 오순절날 이 말을 듣고 세례를 받고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0명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입니까? 제자가 3,000명입니까? 구원받은 사람하고 제자하고는 정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이 제자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야, 우리 이건 몰랐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께 성령을 보내셔서,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이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고, 이런 일을 보니까 이게 사실이구나. 나는 평범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아니고 나는 이제부터 이 복음만을 위해 살겠다. 스스로 제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 특공대가 된 거죠. 바나바가 그걸 본 거예요. 야,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제자가 3,000명이나 됐다. 이제 그날부터 제자가 쭉 이제 일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 4장에 보면은 4장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은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기 보면 4장에서 이 믿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5천명이죠? 5천명이 전부 다 누구예요? 남자죠? 그러면 이 3천명이 제자들이 남자들에게만 복음 전했겠냐? 왜? 여러분 남자 하나 구원받으면 여자들 몇 명 구원받아요? 둘, 셋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남자가 5천명 구원받았으면 최소한 이 예루살렘의 여자들 몇 명 구원받았겠어요? 한 만 명이나 만 오천 명 아이들까지 더하면은 여러분 2만 명이 되려는지 얼마냐? 바나바가 그걸 본 거예요. 이야, 이게 사실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건 다 거짓말이구나. 이제 예수님이 끝이 났기 때문에 나는 구부러이 살아야 된다. 이제는 성경도 다 끝나고 모든 게 다 끝이다. 여러분, 그래 생각했던 바나바의 마음에,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거 헛된 거다, 잘못된 거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역사를 하시는구나. 바나바가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7절에, 4장 37절에,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라. 밭을 팔았어요. 여러분 밭을 팔았다는 말은 밭을 팔아가 헌금했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거처를 정리했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거처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어느 곳에 있느냐, 여러분 잘못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뭐냐면 이제 바나바하고 여러 가지를 비유를 해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바나바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을 보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돌아가지 못하도록,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막고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어렵더라도, 여러분 힘들더라도 내가 주님과 더불어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마음에 정하고 그것을 정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장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의 음성을 따라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뭐 사마리아 땅에 구원받는 이야기는 뭐 자꾸 일어나지요. 여러분 저는 뭐냐면은 이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14일인가 15일인가 고생을 했잖아요. 여러분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한 거예요. 뭐 그 배가 도착하고 도착한 게 아니고 풍랑이 그렇게 이끌어가지고 멜리데라는 섬에 이제 왔는데 토인들이 바울하고 그때 그 배 탄 사람이 267명인가 아마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한 2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막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얼굴이 형편없을 거 아닙니까? 토인들이 보면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 오세요. 처음 도락해가지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제 추우니까 이제 몸 좀 녹히라고 모닥불을 막 피우고 있는데 바울이 나무 하나랑 한 무술을 가지고 와가지고 모닥불에 나물 집어넣었잖아요. 나물을 넣고 있는데 그 나무와 함께 뭐가 된 독사가 들어요.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은 거예요. 토인들은 생각할 때 야 저 독사다. 토인들은 잘 알잖아요. 저한테 물리면 5분 못 가 죽는다. 여러분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공의가 허락질 안 하는 것 같아.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야. 죽는 거 구경하려고 한참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자기들이 생각할 때 죽어야 할 시간이 됐는데도 죽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가 지난지 30분이 1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이 멀쩡하게 걸어다니니까 야 우리 생각이 잘못됐다. 우리가 돌려 생각하자.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그 말했죠. 돌려 생각. 여러분 신이다. 자, 이 토인들이 진짜 이게 지혜롭다. 왜? 여러분 백부장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 백부장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크게 들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백부장은 어리석은 자였었는데 토인은 이건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8장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려 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던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해 가로되 신이라 하더라. 7절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토인들이 마음을 바꾼 거예요. 돌려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매님들 보면은 앞에서 보면 참 좋죠. 예? 돌려놓고 지금까지 뒤에서 일어난 것 보면 예? 자랑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형제들 우리 형제들 어떤 때 보면은 제가 이제 해외 오래 있다가 이래 오니까 잘 모르는 분도 오래간만에 만난 분들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반갑죠. 뭐 저도 늙었지만은 제가 알았을 때는 20년 뭐 그래 전이니까 젊었었는데 이제 막 나이도 들어가지고 너무 반갑고 야 20년 한결같이 그래도 교회 안 버리고 신앙생활 참 잘했습니다. 참 좋습니다. 만나가지고 반갑다고 악수를 해놓고 돌려보면 예 앞에서 보는 거하고 달라요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28장에서 자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은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특별한 동정으로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불을 피워서 이제 은혜를 제공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다시 말해서 2절에 바울하고 여러분 여기에 6절에 바울하고 그들이 대하는 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 2절에서는 이 불쌍한 사람들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막 그런 거 보니까 너무 추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불쌍히 여기서 동정으로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6절에서 여러분 7절에서 여러분 8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바울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야. 얘는 신이야.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이것을 또 가르쳐주는구나. 우리가 한번 돌려 생각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토인들에게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여러분 자기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곧 뭐야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공의가 허락질 안 해가 죽겠구나 그래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 속에 빠져 있었는데 그 생각에서 한번 딱 돌이켜서 돌려 생각하니까 아, 이 사람 신이다. 신이야 이건 어떻게 안 죽냐. 여러분 이들도 토인들도 마음을 돌이켜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서 그들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초장 아버지 보벌리오 아버지가 이 일과 열병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토인들에게 제일 큰 병이 이질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질이 제일 무섭죠. 왜 그들 이질이 무섭냐. 그들은 마늘하고 고추를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은 이질 걸려도 아무지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질 걸리면 뭐라 그래요? 야, 너 저쪽 가가지고 하수도 저 밑에 개굴창에 가면은 미나리 있는데 미나리 그거 서너 뿌리 가져와서 가지고 돌에 쿡쿡쿡쿡 쪄 그거 짜가지고 생쥐 마시면 돼. 이질이 병이라야 아니라요. 이질이 병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마늘과 고춧가루 이런 걸 많이 먹어가지고 장이 아주 튼튼해서 이질 같은 거는 병으로 생각한 일본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이질을 굉장히 무섭습니다. 잘못하면 죽죠. 여러분 열이 나고 열병이 걸렸고 이질이 걸려서 이제는 살 소망이 없었는데 바울이 가서 기도를 하니까 바울을 보는 눈이 전에는 동정해서 돌려 생각을 해가지고 신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야 신앙은 내가 믿음이 많고 적고 성경을 많이 읽고 적게 읽고 전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돌려 생각해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마지막 가르침은 돌려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성경에 보면 수양의 첫날 화요일날 오전 시간에 유목사님이 너희 마음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하셨죠. 여러분, 겨자씨는 지구상에 있는 것 가운데 제일 적은 씨가 겨자씨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있으나 마나, 있어도 표가 없고 없어도 표 없는 게 겨자씨예요. 그렇죠? 주님은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 그거 있으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해도 그대로 돼야 안 돼요. 성경에서 여러분 그대로 안 되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대로 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재 위치에 어느 정도 깊이 뿌리를 박고, 여러분 바나바로 말하면 구브로에서 뽕나무처럼 깊이 뿌리를 박고, 목사님 너 그러면 안 돼, 거기서 나와, 바꿔, 목사님 어렵습니다, 한 달만 나와, 한 달만 목사님, 안 돼, 당장 나와, 목사님 이렇게 깊이 뿌리를 박았는데 이거 정의해야 안 됩니까? 이거 정의하는데 며칠 걸립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뽕나무처럼 깊이 뿌리를 박은 줄 알았는데, 네 마음에 겨자씨 하나는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해도 얼마든지 그렇게 된다. 그게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뿌리를 박았습니다. 바나바는 지금까지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루살렘에 왔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여러분 레위족속이었었는데, 어느 날 오순절날 와서 보면서 이게 이스라엘이다, 이게 기독교다,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걸 보면서 자기가 깜짝 놀라, 내가 정리하자, 땅을 팔아가 사도들이 봐, 사도들이요 나 이제 구부로 안 가기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다 팔았습니다. 여러분, 땅을 팔아서 헌금하라는 말이 아니고 구부로를 정리하고 이제 더 이상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정리를 깨끗이 딱 하고 예루살렘에 옮기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는 토인들에게도 마음을 돌리니까, 바꾸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러분 토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안 베풉니까? 나도 토인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길 원하는데, 너희들은 마음을 안 바꿔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은혜를 못 입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마지막에 돌려서 좀 생각을 줘. 네가 어떤 문제 속에 빠져 있느냐, 어떤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느냐, 여러분 거기에 있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하고 단판을 지어봐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의 마음의 세계 속에 여러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다시 이끌어 가시기를 정말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오늘 사도행전 4장 본문에서 37절에 그가 밭이 있으매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게 너무 귀한 간증이다. 사도들이여,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형식적으로 살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구브로에서 예루살렘 몇 번 왔다 갔다 하지요. 내가 잘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신앙생활 잘하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오순절날 여기 와 보니까 내가 살고 있던 삶은 다 위선적이었습니다. 그 따르고 쏙 너무 다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인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대독 수양에 참석했는데 새벽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그래 이제 우리가 참석하는 차수가 아니라서 천안수 와가지고 말씀 전하고, 그래 이제 수양에 참석을 하려는데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만, 너 몇 번 주간에 여 머물러 있으면 교제 좀 해. 그러면서 목사님이 한 분을 딱 붙여가지고, 교제 신창케 하지 말고 단단히 해. 특명이 내리지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중간에 교제를 했습니다.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목사님이 강릉 가시니까 강릉을 따라 붙였어요. 천안서 이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강릉으로 가는데, 대관령으로 가는데 비가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하여튼 강릉 갔어요. 이제 가서 이제 유일하게 뭐냐면 목사님하고 좀 교제를 해야 되겠다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하고 있다가, 둘째 날인가 그래 됐는데 사역자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한 세 명씩 네 명씩 아주 목사님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오후 시간인데 이제 한 팀이 교제를 하고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잽싸게 이제 뭇뭇뭇뭇 하면 또 이제 시간 못 하잖아요. 제가 이제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 저 교제하고 싶어서 강릉에서 왔습니다. 강릉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쳐다보지만은 큰 테이블이래. 한 1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는데, 그게 이제 A4 용지가 이제 이렇게 도막에 목사님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 이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교제를 하시잖아요. A4 용지를 딱 꺼내가지고, 그 다음에 회개와 믿음. 이제 그걸 중심으로 이제 교제해 줄란가 싶어서 내밀면서 가져가. 그러면 일어나서 나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너무 허무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목사님은 지 형제, 지 친척, 지 가족들만 원한다 하잖아요. 예? 여러분, 목사님은 목사님 저 마음이 현재 이런 데 저 교제 좀 해주세요 하면 회개와 믿음 써가지고 가져가. 그렇게 교제해 주셨어요? 안 그렇죠? 5분이나 10분이나 뭐 20분, 30분 교제해 주잖아요. 좀 간단해요. 회개와 믿음. 같이 봐. 더 이상 없어요. 그러고 이제 가만히 앉아 목사님까지 뒷꼭대기만 쳐다보고. 누가 그 말 했어? 목사님은 동생만 위한다 하는데 누가 그 말 했어? 위하면 회개와 믿음. 가져가. 그래? 응? 가져왔어요. 가져가라 하니까. 가져와. 집에 아직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멜리데 토인이 돌려 생각하는 그게 회개입니다. 알겠습니까? 바나바가 밭을 판 게 그게 회개인 거예요. 야, 이게 회개구나. 우리는 자주 회개를 해야 된다. 죄에서 구원은 받으시면 생활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너무 많이 가니까 자주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다른 거 하지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에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서 돌려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나를 죽이려고 필리핀에 보냈습니까? 나를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려고, 문제 속에 빠지게 하려고 주님이 나를 구원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시는가? 거기서 나오는 정답이 나의 진로예요. 그게 가장 정확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회개케 하시길 원합니다. 바나바가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바울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게 되고, 얼마나 귀해요. 그리스도인하고 세상 사람 다른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산다니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하죠. 암만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허락하면 그건 하는 거고,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거절하는 거. 야,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는구나. 자기가 결정을 하는구나. 하나님, 내 주님이 하시구나.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 속에 정말 이 바나바가 땅을 판 거는 헌금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가 거기서 구부러해서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 됐을 때 여러분, 흑인에게도 은혜를 베푸는데, 예? 토인들도 은혜를 입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겠어요, 안 베풀겠어요? 베푸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 거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